오늘 출애굽기 14장 오늘은 10절에서 25절까지 읽고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아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강 전체적인 내용을 봤는데 제가 어디서 지난번에 끝났냐 하면은 이제 이 홍해 건너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이참 의미가 그 뜻이 뭐냐 이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홍해 건너는 사건을 세례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홍해 건너는 사건이 어떻게 세례가 되느냐? 그리고 홍해 건너는 사건이 세례면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홍해 건너는 사건도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우리도 홍해를 건넜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풀어주시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하고 오늘 보고 싶은 거는 이 홍해 건너는 사건을 새 창조로서 보는 그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새 창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거는 이렇게 새롭게 창조되어 새로운 나라로 이제 옮겨져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새 창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 식으로만 봐도요. 여러분 이 십계명에 보면은 십계명이 두 군데 나온다 그랬죠. 제가 그냥 읽지 않고 설명만 해드릴게요. 십계명이 두 군데 나온다 그랬죠. 한 번은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십계명을 하나하나 또 이제 보게 되겠죠, 우리가. 그리고 또 신명기 5장에 가면은 십계명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제 4계명인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왜 지켜야 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었다. 쉬셨기 때문에 즉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출애굽기는 이 창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근데 똑같은 십계명이 나오는 신명기 5장에 가면은 왜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안 하고 거기서는 희한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지키라 그럽니다. 참 재밌어요. 신명기에서는 이제 구원을 가지고 그 지켜야 되는 원인을 줍니다, 우리한테.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창조하고 구원은 성경에서 항상 같은 겁니다. 구원은 새 창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새 창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홍해 건너는 사건을 지금 구원인데 그것이 새 창조의 모습이라 이것. 그래서 뭐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씩 다 본 내용입니다. 그러나 또 한번 복습을 하죠. 그러면 창조, 새 창조라는 것은 이제 항상 그렇듯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구약에서는 모든 것이 예표 수준에서 그러면 예표 수준이라 그러면 꼭 어떤 수준을 얘기합니까? 그림자 수준이죠. 잠시 수준이죠. 항상 영원한 수준이 아니에요. 예표 수준은. 그림자 수준이에요. 참이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세상 수준이에요. 그게 예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성전. 성전이 구약의 성전은 예표적인 성전이었어요. 참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요. 또 천국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예표 수준의 성전은 세상 성전이죠. 세상적인. 그래서 항상 예표적인 수준은 세상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예표하는 것이 천국이었는데 천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인데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세워졌는데 그 가나안 땅이 예표적인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떤 수준이었어요? 세상 땅이에요. 세상 나라예요. 세상 수준이란 말입니다. 다 그래요. 구약의 구원은 세상적인 구원이었어요. 즉 세상 한 군데서 구원받아 세상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세상 구원. 예표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표 수준은 항상 세상이에요. 세상 수준. 그렇기 때문에 새 창조도 처음 창조가 새 창조를 예표하고 있단 말입니다. 처음 창조는 어떤 창조예요? 세상 창조죠. 세상 수준이에요. 그것도 지금 새 창조를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컨셉은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하도 뭐 말을 하고 우리 서로 그래서 별로 이렇게 거부감이 없는데 지금 딴 데 가서 이런 소리를 하면 거부감이 많습니다. 무슨 구약의 창조가 새 창조를 예표하고 이런 컨셉이 참 말이 안 나와요, 잘. 그러면 구약의 우선 창조를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구약의 창조. 그러면 창세기 1장 이전에 가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면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 어둡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참 창세기 1장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걸 다뭐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금요일날 아이들하고 이 창세기를 1장 그거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루니까 뭐몇주 동안 얘기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걔네들은 또그 되게 그 과학이니 뭐 이런 진화론 이런 거가 있어서 또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런 걸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러나 참 희한해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보통 배운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다 보기 좋았더라. 다 선하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혼돈, 공허, 흑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보여지는 게왜 나쁜 거라 보여지냔 말이에요. 아직 죄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죄는 3장에 가야 들어와요. 에이, 뭐냔 말이에요, 이게. 결국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로 이제 끝나죠. 그러나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알게 되듯이 하나님이 지금 이 구원의 패턴을 저희에게 주시기 때문에 즉새 창조의 패턴. 그래서 처음 창조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저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것만 오늘은 보시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뭘 지금 이해를 하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오늘 잡고 그러고 넘어가자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창조가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그런 말들도 많아요. 무슨 천사의 사탄의 죄는 벌써 시작한 거냐. 이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의 그 시간 그 차이가 어느 정도로 나는 거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기 전에 벌써 사탄은 죄에 빠졌죠. 그리고 사탄을 따르던 많은 천사들도 같이 타락했습니다. 벌써. 그래서 꼭 아담과 이브가 죄짓기 전에도 죄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것이 그러면 천사의 그 타락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냐? 그러면 1장 1절과 2절 사이의 그 시간 차이는 뭐 얼마냐? 이런 거는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지만 뭐 이런 거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근데 뭐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골치만 아파요. 그래서 우선 그런 건 나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고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하고는 거기 보면은 이거는 저는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거는 지금 상관 안 하고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만 지금 가지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걸 이해하세요. 그러면 여기 빛이 있으라 하니까는 4절에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즉, 어두움만 있었거든요, 지금. 그죠? 지구를 보면. 그랬는데 빛이 있어라 하면서 그 빛이 어두움,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눠집니다. 그게 처음 있는 일이죠.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은 이제 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려라. 물이 나누어집니다. 물이 나누어져요. 그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렇게 물이 나누어지고 9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남. 즉 뭇을 땅이라 칭하시며 땅이 나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일어나는 일. 네 번째 이제 채소들. 그런 거를 창조하시고 다섯 번째 이거 1번, 2번, 3, 1번, 2번, 3번 이거는 첫째 날, 둘째 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첫째 날, 둘째 날로 그렇게 보지 마시고 물론 여기까지는 맞아 들어가는데 첫째 날, 채소도 넷째 날이죠. 아니, 저희 뭐야. 그렇게 보지 마세요. 5절. 아니, 5절이 아니라 다섯 번째는 이제 동물. 그리고 여섯 번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다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면은 이제 에덴 동산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하시죠, 마지막에. 안식. 그렇죠? 네. 우선 이 정도 패럿만 보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날에 빛이 있어라 했을 때 이 빛이 도대체 뭐냐고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저 빛이 뭐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빛이 뭐예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빛은? 태양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어느 날 창조돼요? 넷째 날 창조된다고요. 그럼 넷째 날 창조되는데 그럼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저 빛은 뭐냔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하여튼 어느 날 한번 우리 잡아갖고 그냥 창세기 1장만 쭉 공부를 하든지 한번 해야죠. 그러나 뭐 답이 없어요. 어떤 거는. 그러나 분명히 패런들을 보여주시는데 왜?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는 창세기 1장, 2장을 가지고 뭐 과학적으로 창조를 풀이해 주려고 쓰신 거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도 예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을 전하려고 쓰여졌지 과학적으로 창조를 설명하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요구하면 성경에 그건 문제가 많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패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패런들을 좀 보시면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킹덤 이 뭐야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왕국들을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왕국. 그래서 이 뭐야 이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 킹덤들이죠. 킹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왕들을 지금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스페이스랑 그 하늘, 그다음에 땅. 그러니까 그게 왕국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지배하는 왕들을 넷째 날에는 해와 달 그래서 그 스페이스를 지배하게. 그 다음에, 땅은 뭐예요? 아, 하늘. 하늘은 이제 그래서 다섯째, 그 새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은 이제 동물들. 그래갖고 그 동물들까지 다 지으시고, 전체적으로 인간이 모든 것을, 이제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왕국의 패턴. 그리고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지금 이 혼돈을 해결하시는 모습이죠. 혼돈. 혼돈이 뭐예요? Formless, 즉 스트럭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트럭처를 잡으신다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이 공허를 해결하시죠. 공허라는 거는 비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채우시잖아요. 거기에 해와 달로 채우시고, 동물로 채우시고, 인간으로 채우신단 말이에요. 그 공허를 갖다가 해결하시죠. 창조가. 그리고 흑암도 해결하셨고, 빛을. 그러니까 지금 1장 2절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좋지 않은 모습인데, 그럼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하시는 그것은 그 좋지 않은 거를 좋은 걸로 바꾸시는 거죠. 즉 구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패턴. 혼돈, 무질서, 공허, 흑암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 에덴 동산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창조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창조의 패턴. 결국 패러다이스를 이루시는 거죠. 결국 천국을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천국을 창조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보여주려고 이런 패턴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러면 제 전화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게 창조 패턴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어떠한 스토리도 이 창조 패턴으로 돼 있다고. 왜? 결국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는 예수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은 새 창조인데, 그러면 새 창조 이야기라 그러면은 이 창조 패턴이 그 모든 스토리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스토리마다 전체적인 창조 패턴이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뭐 하나만 들어가 있든지 해도 다이새 창조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가면 이제 그걸 제가 풀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홍해 건너는 사건을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데, 저기에서 지구를 보게 되면은 그 지구가 뭐로 덮여 있다고 나옵니까, 성경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면 뭐로 덮여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깊음은 뭐고 수면은 뭐예요? 빨리 얘기해 주시면 우리 빨리빨리 가죠. 뭐로 덮여 있어요? 물로 덮여 있죠. 물이죠, 물. 물로 덮여 있단 말이에요. 왜? 깊음이라는 단어와 수면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세상이 물로 덮여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로 덮여 있어요. 그러면 물로 덮여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즉 성령님께서 지금 이 물로 덮여 있는 지구를 운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로 덮여 있는 지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라고 여기 하나님의 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루카라는 단어인데 바람이라는 뜻이죠. 바람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바람이라는 단어하고 성령님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그냥 바람인지 성령인지. 그 문맥을 보고 압니다. 문맥을 보고 아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리고 이 바람이라는 단어에 거룩한 단어라는 게 앞에 붙게 되면 거룩한 바람. 그러면 아 이건 성령님이구나. 그렇게 알죠. 그러나 그냥 단어만 봐갖고는 이게 성령님인지 바람인지 알 길이 없어요.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바람하고 성령님하고 비교해 주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바람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이 성령이 하시는 일도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바람과 성령을 이렇게 붙여주시는데 어쨌든 지금 단어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글자 그대로 하면은 지금 혼돈, 공허, 흑암인데 지구가 물로 덮여 있어요. 근데 그 수면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에서 이제 빛이 있어라 하고 빛이 이제 비춰지면서 지구. 그리고 지금 창세기 1장에서 1절만 빼놓고는 창조가 지구를 중심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전 우주를 갖다 중심으로 창조되는 것을 지금 써놓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쓰신 거는 그 지구 중심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있고 물이 나눠지고 땅이 나오고 채소, 동물, 인간 해서 에덴 동산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기 14장에 가셔서 거기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어떻게 창조, 새 창조 모습인가를 보자 이거죠, 이제. 그러면 19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더라. 거기 보면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이렇게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가 물이죠, 물.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고 바로 물 앞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뒤에 애굽 군대가 지금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뒤로는 애굽 군대고 앞으로는 바다고 그래서 꼼짝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물이에요, 물. 물 앞에서 이스라엘과 애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거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앞에 행하던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즉 앞에서 인도하시다가 이스라엘 진 뒤로 가갖고 애굽과 이스라엘을 나누십니다. 그쵸? 애굽과 이스라엘을 딱 나누는데 그 다음에 2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는 빛이 있고 애굽 군대는 그 진영에는 깜깜해요. 즉 지금 물 앞에서 빛과 어둠이 나눠집니다. 보이세요? 빛과 어둠이 나눠졌죠. 그래서 한쪽은 밤새도록 빛이 비치고 한쪽은 어두워요. 보이죠?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어떻게 돼요? 갈라져. 예, 네, 물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창조 패턴을 보세요. 처음에 빛과 어둠이 나눠져요. 그 다음에 물이 나눠졌죠. 근데 지금 출애굽기 이것도 지금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나서 뭐가 돼요 이제? 물이 나눠지죠. 물이 나눠지니까 뭐가 나와요? 창조 때. 땅이 나오는데 홍해도 물이 나눠지니까 뭐가 나와요? 가운데로. 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채소, 동물, 인간들이 다 거기로 지나가죠.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 즉 에덴 동산이 표하는 게 천국인데 가나안 땅이 표하는 것도 천국이죠. 가나안 땅에 거기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모든 전쟁을 하게 돼서 이제 여호수아가 다 물리치고 결국 그 나라에 안식이 오죠. 그쵸? 지금 그래서 출애굽기 사건은 새 창조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창조 패턴이 그대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창조와 구원은 똑같은 개념이라니까요. 성경에서는. 즉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도 새 창조,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는 이 현실을 지금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새롭게 창조가 됐는데 여러분도 그 사건에 지금 참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은 출애굽기만 보는 거니까 우리가 뭐 제가 노아의 홍수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 지금 이래요. 그러나 출애굽기만은 우리가 보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지금 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구원이 새 창조예요. 즉 예수님의 구원도 이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려면 예레미야 예레미야 4장 가보세요. 예레미야 4장에 가셔서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 거기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빠진 모습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그러면 여기도 지금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 뭘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세상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죠. 왜?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다 지으셨으니까. 그러나 예레미야가 보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데 어떤 단어들을 쓰시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재밌어요. 예레미야는 영적 상태를 죄에 빠진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이제 이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게 지금 죄에 빠진 모습이란 말입니다. 지구 덩어리를 지금 보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그러면 이런 세상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예수님이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그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러면 말씀이 요한복음의 빛이세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거는 빛이 오시는 건데 어느 세상, 어떠한 상태의 세상에 지금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의 세상. 즉 영적 세상을 말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지구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십니다. 빛으로 오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빛의 자녀라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어둠의 자녀라고 합니다. 즉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나눠지는데 즉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원을 하시는데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죠. 지금 새 창조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창조 패런과 똑같이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서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뭘 이루시는가를 보는 거 아니에요, 미리. 예표 수준에서. 예수님 이야기란 말이에요. 물을 나눈다. 이건 또 설명이 조금 필요하죠. 물을 나눈다. 여러분에게 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 그런 구절만 몇 개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 풀어가려면 그것만 또 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물을 나눈다는 뜻이 뭐냐 이거예요. 우선 성경에는 물이 좋게도 나오고 나쁘게도 나옵니다. 물이 좋게 나오는 모습은 물이 씻잖아요. 그래서 물로 씻는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도 보여지죠. 그러나 또 물은 나쁜 모습으로 나와요. 물은 심판이에요. 왜? 노아의 홍수. 지금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 물이 성경에는 나쁘게 나올 때는 물이 이 사탄의 영역이에요. 죽음의 영역. 심판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면 물 속에 잠겼다는 거는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물이 지금 그렇게 사탄의 영역, 이런 죽음의 영역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요나죠. 요나. 요나에 가봤어요. 요나에 가면 여러분 요나 사건을 뭐 어릴 때부터 배운 거죠. 그러나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배우질 않아갖고 문제죠. 요나를 저도 어릴 때 배울 때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배웠으니까요. 잘못됐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냅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요나가 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즉, 요나는 물에 잠겨 있다고요. 물이 뭐예요? 사탄의 영역, 죽음의 영역. 물이 무덤이에요. 그것이 지금 요나 그 물고기 사건이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요나가 2장서부터 보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 2장 2절부터 보면,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는다 그래요. 수월이라 그러면은 구약식으로 지옥이란 뜻이죠.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지금 지옥에서 울부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물이 그걸 상징하니까.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가 그큰 물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니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썼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 모습은 지금 지옥에 가 있는 모습, 즉 죽은 모습, 무덤의 모습, 죽음의 영역에 들어간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내는 소리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마태복음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요나 사건을 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3일 동안 무덤에 죽어서 무덤에 있을 것을 무엇하고 비교를 해줘요? 요나가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 그러나 그거보다 그게 물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3일 있었던 모습은 무슨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장사된 것.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가 3일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거는 무슨 모습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요나의 물고기 사건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 읽는 거죠. 근데 저는 맨날 물고기만 그림만 그렸던 기억밖에 안 나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누가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참 문제입니다. 그죠? 아이들이 이 성경을 올바로 배워야 되는데, 즉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 뭐 예쁜 물고기나 배우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쵸? 뭐, 저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냥 예쁜 그 기린은 꼭 나오대. 기린 나오고 뭐두 마리씩, 두 마리씩.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거지. 어쨌든 뭐 어떡합니까? 맨날 그냥 이상한 소리만 듣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웁니다. 물속이라는 것은 지금 사탄의 영역, 죽음의 영역. 그래서 그 물을 나누는 모습은 그 사탄의 영역에서 사탄을 물리치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싸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습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 출애굽기 1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4장에 있지만 15장에 가면은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내용을 보면은 3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우리가 삼자로서 그 홍해 사건을 멀리서 봤다면은 어떻게 보였냐 하면은 모세가 손을 드니까 바다가 갈렸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가고 애굽 군대가 갈라 그러니까 다시 바다가 덮여버리고 그러는데 모세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용사로 즉 제너럴 군대 제너럴로 오셔서 그 애굽 군대를 물리치시는 것으로 나오죠. 근데 그렇게 보겠어요? 사람들이 그걸 봤다면.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물을 나누시는 거예요. 즉 그렇게 물 나누시는 거를 지금 얘기할 때 그 뭐야 시편 74편에 가보시면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다. 지금 홍해 사건을 얘기하죠. 바다를 나누시는데. 근데 바다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랬어요?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고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셨어요? 아니죠. 상징이죠. 즉 악어가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은 애굽을 갖다 악어로 표현하시죠. 그 악어를 갖다가 이 뭐야 여기서 그냥 잡아 죽이시는 거는 지금 물리치시는데 그러나 지금 물을 나누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즉 악어와 싸우고 용과 싸워서 이기시는 걸로 즉 물을 나누는 모습은 지금 저 사탄의 영역 죽음의 영역 저 물을 컨트롤을 하시는 거죠. 물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모습은 뭐예요?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시는 모습이에요. 그저 우리가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야 하나님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 바다도 막 명령에 뭐 순종하네.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은 미닝이 있습니다. 바다를 컨트롤한다는 거는 지금 사탄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다 이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계속 읽어보시면 이 666 그 요한계시록에 666이 나오는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짐승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물에서 나오죠. 바다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그 바다를 물리친다는 거는 사탄을 물리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수도 없이 보여드린 거 뭐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천국이 보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에? 천국을 보니까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글자 그대로 바다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탄의 영역, 죽음의 영역이 이제 천국에는 없는 거예요. 왜? 바다가 그것을 상징하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떤 바다가 있죠? 유리바다가 있죠. 유리바다는 무슨 모습이에요? 파도가 안 치는 모습이죠. 파도가 안 일어요. 즉 뭐예요? 완전히 지배당한 바다죠. 완전히 컨트롤 당한 바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다를 이기시는 거죠. 그래갖고 이 세상에 사는 삶을 우리가 뭐라 그래? 바다의 파도 같은 삶이죠. 그렇게 표현하죠. 맞아요. 그러나 천국은 그 바다가 완전히 정복당한 거죠. 그 모습이죠. 바다가 없어요. 즉 이렇게 물을 나누시는 모습은 지금 사탄과 싸워서 사탄을 이기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혼돈 공허 흑암의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물을 나누시죠. 즉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사탄을 물리치는 그 물 나누는 모습은 성경에 어떻게 나와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게 다 물을 나누는 모습이에요. 그래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천국, 이 땅도 사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죠. 즉 물을 다 나누시니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 안에 뭐 채소, 동물, 인간들이 다 이제 거하게 되고 결국 끝에 어떻게 돼? 천국, 즉 에덴 동산이 아니라 참 에덴 동산, 천국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시죠.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새 창조란 말이에요. 창조 패턴 그대로예요. 괜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그대로 그 패턴 그대로.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왔잖아요. 모든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근데 맞아요. 진짜로.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항상 예수님의 이야기 때문에 또 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저희 뭐야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즉 창조 때 그 흑암의 그 상태에서 빛이 있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즉 여러분이 영적으로 죄에 빠져 있었을 때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깜깜한 죄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죄인을 표현할 때 장님을 뭐라 그래요? 소경. 이게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좀 얘기하려고 하니까 여기 성경에 소경으로 나와요. 그죠? 아, 그 장님이죠, 뭐. 근데 예. 어쨌든 왜 깜깜하단 말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그 죄에 빠져 있는 모습을 소경이 그냥 대낮에도 막 이 더듬더듬 거리면서 왜 안 보이니까 그런 상태가 죄에 빠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데 그 여러분 안에 무엇이 비춰진 거예요? 빛이 비추어지고 여러분 안에 살고 있던 귀신이 즉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시고 내쫓고 여러분 안에 천국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안에 영원한 안식이 있죠. 즉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새 창조죠. 그것이 우리의 스토리잖아요. 우리가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그죠? 빛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셔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래하여 우리 안에 영원한 안식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창세기 1장도 누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예요. 나의 기독교적인 체험이란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이야기입니다. 즉 그 사건을 출애굽기 지금 홍해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홍해를 건너면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번에는 우리가 이 홍해 건너는 사건을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건데 그러면 여러분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들도 홍해를 건너면서 그런 현실을 증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건너자마자 이제 생활을 보면은 뭐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죠. 그럼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면 그럼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decreation, 그러니까 네가 한국말로는 나 어떻게 번역을 할지 모르겠는데 recreation은 알겠죠? 다 새 창조, new creation, recreation. 근데 decreation, 창조 거꾸로 가는 거, 그게 뭐예요? 심판이죠. 즉 decreation은 이제 이 세상의 이 창조가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게 decreation이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는 아직 뭐 하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세상식으로 삽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왜?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행히도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현실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참 여러분과 제가 잘 못합니다. 아니, 잘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반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어쩔 때는 사는데 그래도 새롭게 창조된 그 현실이 변한 건 아닙니다. 어저께 우리 이제 누구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우리 동안이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참 자기는 사는 게 이게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거기에 믿음이 저희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행위가 없거든요. 그럼 내 믿음은 죽었네. 그럼 나는 구원도 없네. 이렇게 결론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하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 어떻게 다르게 가겠어요. 그래서 no. 물론 성경 말씀이 맞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죠. 그러나 행위를 가지고 내 자신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를 프루프로 그 증거로 삼게 되면요. 골치 아파집니다. 그리고 행위라는 것도 정말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이 겉으로 판단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내가 믿음의 그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은 내 행위에서가 아니라 물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그 확신을 내 행위에서 찾으려고 그러면은 심각해집니다.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야죠. 예수님한테서 그리고 그분 하신 일을 보고 확신을 갖는 거죠. 그래서 도안이한테 어제 말한 게 그거예요. 네가 그렇게 못하는 거는 잘못했지.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증거 못하는 거는 죄예요. 그러나 증거를 못했다고 해서 그러면 새 창조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죠. 새 창조는 이루어졌어요. 왜?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을 때 이제 그 믿음에 맞는 행위도 나오는 거지. 믿질 않으면 그러면 진짜로 죽은 거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이게 믿어야 되느냐, 이게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건데요. 내가 이렇게 지금 행위가 안 보여. 그러나 그래서 믿음인 것 같아요. 또 행위가 너무 잘 보이면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자기 너무 잘난 줄 알 것 같아요. 얼마나 또 잘난 걸로 나가겠어요. 우리 뻔해요. 그러니 눈에 안 보여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꼭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끔 야곱의 그 씨름이 생각이 납니다. 그냥 이제 엉치뼈가 다 부러지는데도 놓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거 놓으면 죽는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모든 걸 그냥 다 트러스트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지금 이렇게 새롭게 창조됐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홍해를 건너셨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그거 왜 다시 건너가려고 그래요? 다시 건너가려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애굽 군대와 함께. 왜? 다시 건너가려고 그랬더니 땅이 안 보여요. 물이 안 갈려져요. 죽자는 거예요, 그건. 그 왜 죽으려고 그래요? 이제 보이는 건 가나안 땅, 즉 천국을 보고 사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 여자 중에 하나 뒤돌아보다가 큰일 나는 거 성경에 나오죠. 그런 거예요. 그거 진짜예요, 그거. 영적으로 진짜 그렇게 돼버립니다. 뒤돌아보다가. 자꾸 세상 보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자꾸 세상을 본다는 거는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참 멋있잖아요. 새롭게 이제 완전히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천국이 내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천국의 안식, 영원한 안식이 내 안에 이루어졌는데 뭘 더 바라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또 바라는 게 많이 있죠. 그러나 다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해결될 거.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다 궁극적으로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죠? 해결이 안 되는데 해결이 됐잖아요. 이게 우리 삶이니까. 세상식으로는 해결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러나 영원적으로는 해결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란 말입니다. 기도하고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참으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살게 하셔서 무슨 구원이 이루어졌고 어떠한 복이 주어졌고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여 무엇이 우리의 목적이여 우리의 삶이여 우리의 그 존재의 그 미닝인지 우리가 똑바로 알고 똑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건넌 저희들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가나안 땅만 바라보며 기쁘게 지내는 이 참 광야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결코 우리는 광야의 삶만은 아니요. 벌써 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삶도 되오니 항상 그 천국의 현실을 이 광야 같은 생활, 이 세상에서 증거하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